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우시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구성이 무엇이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쏟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자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며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주에 두 번에 걸쳐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십자가의 비밀, The Secret of a Cross, 십자가의 비밀이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비밀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그 비밀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The Lamb of God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 비밀이 그 감추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빛이 나는 비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함께 봤던 그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을 본받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고자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그 비밀, 이제는 날마다 빛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 뭡니까? 성도의 비밀, 뭐 비밀 시리즈 같은데 그죠?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The secret of saints. 성도의 비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의 그 놀라운 이유와 목적을 에베소 1장에서 너무나 잘 우리에게 큰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 1장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 전체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것에 대한 그에 대한 증언이요. 그 열매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탁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부활과 그 능력과 열매에 대해서 이해하는 탁월한 본문이 에베소 1장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 시간 뭐 많이 다룰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가 있습니다. 한 13권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을 지은 사도 바울인데 뭐 우리가 보통 잘 알지만 그의 이 여러 서신서 중에서도 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하는 바로 이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바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과 그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그의 치밀한 그 영적 논리와 그리고 탁월한 그의 복음을 보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기술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많은 성경학자가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놀라운 그의 복음서의 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에베소서를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에베소서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길지 않은 짧은 서신서입니다. 6장에 해당되는데 로마서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그런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굉장히 문체가 화려하게 잘 썼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한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풍성하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영광과 소망과 기쁨을 남김없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뭐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약의 짐승과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뭡니까? 구약의 짐승은 한 번밖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음 지은 죄는 어떡합니까? 또 다른 짐승이 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과 저 주님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기에 600여 년 전에 살았던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 몇 장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 올려주시겠습니까? 바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바로 구속. 구속은 뭡니까? 리뎀. 바로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새삼스러운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왜 또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우리 한국 그 옛날 그 노래 가사가 있는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질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지성인과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지금까지도 주고 있는 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많을 건데 그의 책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The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답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분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와 나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뭘 뜻합니까?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누군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는 정신병자일 것이라는 것.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 정신병자. 여러분 아시죠? 정신병자. 지정신이 아닙니다. 멀쩡한 게 아니라 한 인간인데 자기가 구세주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본질상 하나님과 같다는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신병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자가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한 거 보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사기꾼이란 겁니다. 그것도 교활한 사기꾼이란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자와 사기꾼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신병자와 사기꾼은 둘 다 거짓말을 하는데 정신병자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릅니다. 뭔 소리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압니다. 교활한 사기꾼은 더 압니다. 그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 마귀가 대표적이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간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빌라도에게 고소하면서 그들이 했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라는 그 제목으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C.S. 루이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는 훌륭한 인류의 선생이다. 매우 위대한 인류의 도덕 선생이다라고 생각할 기미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사렛 예수를 정신병자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부르지 위대한 인류의 도덕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마이 로드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대우하며 어떻게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 로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왕좌를 비워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을 그분께 내려놓아야 된다고 루이스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진정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깨닫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구절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정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다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참으로 자주 묵상하며 제 인생에 비춰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의 그 진리를 통해서 그 교리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 형태로 나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뭐라고요?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교육들이 그것을 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들, 문학들, 철학들, 사상들, 우리의 엔지니어링 기술들, 그것이 뭐라고 가르친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의 중심이라, 우리의 우주의 중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찬양할 때 진정한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의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로 구원. 그 구원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12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있습니까? 알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것은 매우 어렵고 아주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큼 너무도 광범위한 거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자신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아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이고 그 중심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 알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란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분의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바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요?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성찬식, 바로 영어로는 Lord's Supper라고 그러죠. 성찬식,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스트, 뭐라고 하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바로 그 빵, 떡, 무교병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그리고 그 후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주셨던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명령을 주시면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뭡니까? 성찬식. 성찬식을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주신 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신 게 있죠.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 반드시 지키는 명령으로 주신 것이 성찬식이고 또 사랑하라는 명령인데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뭡니까? 교회.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명령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이 이 빌딩, 이 성전, 이 건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함께 모인 사람의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뒤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천천히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건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세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어떤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서에 보면 다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 내가 받은 이 권세, 이 능력을 바로 너에게 준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명령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나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권세라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을 사랑했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서 그 돌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이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제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여러분 도전하며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지만 이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광의 구원, 부르심의 그 소망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실패한 것 같고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크리스찬입니다. 불행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저는 청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죽기 몇 분 전에 주님을 영접한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젊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주님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이런 성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열려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장성한 성품으로 성장해 나가며 승리하며 죄와 세상과 사단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당신의 아들, 딸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